첫날 새벽에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이 앞에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줄 때 이 땅에 태어나서 밥 먹고 자라고 장가고 시집가고 아들 딸 놓고 그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마지막에 늙어서 한 움큼에 흙으로 돌아가고 죽고 나면요 한 움큼도 안 됩니다. 그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계획이 있어서 보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우주 전체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사화복,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에 복을 받고 화를 입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잔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내가 천국 가는 건 물론이요, 이 세상에 살 때도 자녀들의 문제, 명예 문제, 권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한번 내 힘으로 살아본다. 내 중심의 삶, 육신 중심은 내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삶을 살면 죽으라고 살아난 다음에도 남는 것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 헛된.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 내가 해 아래서 행한 것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으로. 한 인간의 삶이 똑같은 삶인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이 세상에 살 때도 모든 범사가,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명예 문제, 권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범사가 잘 때게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간다고 그러면 죽으라고 살아난 다음에 남는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성경 말씀에 나온 말씀인데 이걸 딱 요약해 놓고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어저께 제가 첫날 새벽에 여기서 전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교회선장님들 제가 줄여서 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 작은 소자에게 한 것,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돈 많은 집에, 권세 있는 사람, 잘 사는 집에 가서 사람들 얼씬거립니다. 왜 그래요? 덕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나가는 집에 가서 그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똑똑한 집에 가서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부잣집에 가서 도움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 바로 어려운 사람 전화 걸어서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돕는 일을 여러 성도님께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34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군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도요, 제사고 나올 때 보니까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참 이 세상이 참 이렇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진짜 헛된구나. 진짜 인간의 육신의 삶은요, 그래 헛된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 54대까지 이렇게 헛된 것만 가지고, 이거 계급장 그거 날라가 버리고, 그거 뭐, 구멍 뽑고 나면 알아주는 데 없어요. 그거 위해서 지금 길을 써서 싸웠는데, 이제 남은 여생은 이렇게 헛된 것만 가지고 싸웠는데, 남은 여생은 제가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30년을 살든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버려진 노인,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첫째, 두 번째는 버려진 노인들, 버려진 장애자들,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그런 내보다 못한 사람들 제가 도우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제대에 나왔어요. 제대에 나와가지고 도우려고 그러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요, 군대 생활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참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놓고 나 보니까 별 두 개 달고 나왔는데도 정리해놓고 보니까 24평짜리 아파트. 그것도 뭐 12층 아파트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거 용자해가지고 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겨울에는 참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제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그거 또 다른 사람 도움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도울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저희 중심을 보시고 제가 이렇게 저 집회를 다니면 수고했다고 자비하라고 이렇게 주면 그거 모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왔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간 곳이 어디냐면 제대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광명사랑집에 갔다가 제가 그날 눈이 퉁퉁 붓고 올라왔어요. 광명사랑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최진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 최진길 목사님이 운영하는데 이 사람은 최진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중증장애인이에요. 그러다 앉질 못합니다. 봉고차 타고 다니니까 이거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서 계시는 것도 제대로 서지 못해요.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일을 보시고 그 다음에 차를 식사를 할 때도 그냥 앉아가지 못하고 특별히 제작된 이제 앉아가 식사를 하시는 중증장애인입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길가에 나갔다 보니까 버려진 아이가 있어. 이렇게 보니까 장애자입니다. 이거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장애자를 버리면 어떻게 하노? 이렇게 해서 집에 갖다 키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고 동방예의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동방예의주가 아닙니다. 자식이요, 부모를 모시다가 부담되면 그걸 갖다 버려요. 가까이 버리면 찾아오니까 멀리 제주도까지 관광시켜가지고, 관광시키려고 그래서 제주도 가서 버립니다. 섬에서. 고속터미널, 서울에서 버리는데요. 제일 복잡한 고속터미널을 버립니다. 고속터미널 버릴 때 그냥 버리면 경찰들이 주민등록증 찾아주니까 그 때문에 안 되니까 부모들 버릴 때 주민등록 떼서 버리고 버려요. 지금 제가 사회봉사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버려진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끝까지 잘 살면 뭐합니까? 경제 잘 살면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거 그게 무슨 놈의 살 나라입니까? 장애자들, 자유동맹들, 우리 미국이나 호주나 카나다 같은 경우에 그런 선진국들 어떻습니까? 장애자 태어나면 나라가 도와주고 사회가 도와주고 온 가정의 정석을 키웁니다. 우리나라는요, 장애자 자식 태어나면 우리 집에 병신 자식 태어났다고 부끄럽다고 숨겨서 키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덩치가 커지면 길거리 버려요. 세상에 장애자 자식 버리는 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최 목사님이 아이들 장애자를 갖다 키우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장애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병신이라고 그러죠. 최 목사 저 병신들 갖다 키운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갖다 줘가지고 얼마나 됐는데 2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집주인이 나가라고 당신들 살려고 여기다 집 빌려줬지 전세줬지 병신들 여기 갖다 키우라고 그랬냐고 시범하게 쓰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전세집에 쫓겨나가지고 그의 겨울을 보내려고 언덕 밑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겨울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마을 사람들이 칼을 두고 나옵니다. 맛을 두고 나와요. 귀하신 성령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 어떻습니까? 장애자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시설 지어지면 프랑카드 들고 들어와서 환영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요즘번에 제가 미국 간 사이에 하이티야 지금 현재 지진이 났잖아요. 그거요 미국하고 남의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거 도우려고 지금 난립니다. 제가 요번에 지금 집회에 있는 그 아이오와 아이오야 온누리교회 거기는요 온 성도들이 난리에요. 지금부터 헌금하고 거기 가는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자원봉사하려고 팀을 짜는 거예요. 야 저는 거기 그 성도들하고 장로님 보고 그리고 저 목사님 보고 보니 깜짝 놀랐어요. 예, 남 집에 자기 집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막 그렇게 서두르고 뭐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그 휴가 내고 뭐 이걸 어떻게 되는지 앉아가지고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그때 한 분을 전담해가지고 그것만 뭐 거기 상황만 어떻게 보내면 되고 언제 보내면 되냐 그거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 그거 보고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장애자 시절 들어오면 그 마을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우리 마을에 땅값 내려간다고요. 칼 뜨고 나옵니다. 다 뜨고 나와가지고 빡빡 걷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에 열두 군데를 쫓겨다니다가 목사님 섬을 이렇게 돌아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제 가가지고 뭐 천막이라도 쳐놓고 겨울 보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막 그냥 무어가라고 철거해가지고 칼 뜨고 나오고 나 뜨고 나오고 이거 보컬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쫓겨서 살다 12번 쫓겨다가 목사님 사모님 돌아버렸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목사님 혼자 그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끌고 마지막으로 온 것이 광명시에 보면 여름에 비가 이런 내려오면 건너 다닐 수 있는데 거기 복해 놨는데 거기다가 학구멍집을 지어놓고 제가 갔을 때 위에다 천막을 뒤집었으니까 더운 여름에 천막을 뒤집었으니까 얼마나 학구멍집이 덥습니까? 찜통입니다. 낮에 아주 화끈거리고 애들이 더워서 하니까 나가라, 너희들 마을 앞에 있는 은행나무 밑에서 겨울 보내라고. 마을 앞에 은행나무가 한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 밑에서 낮에 보내고 저녁에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찜통 같은 데 반스만 입고 수건 한 장만 걸쳐놓고 콩나무 실처럼 들어오는데 찜통입니다, 찜통. 제가 그날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이 툭툭 붙들어 울고 왔어요. 하나님, 다른 데는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는데 여기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도 없네 하면서 아이들을 둥켜안고 눈이 붙들어 그렇게 울고 왔어요. 어떨 때는 가면요. 자, 라면을 먹다가 보면 불어가지고 우동처럼 돼요. 그걸 먹다가 아이들하고 끌어안고 막 울고 옵니다. 겨울에는 요사이 같은 겨울에는 연탄 불을 때면 이게 연탄 불이 위로 올라가 있는데 복귀를 해놓고 밑으로 새서 추워서 못 자요. 너희들은 혼자 자면 얼어 죽으니까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자면 안 얼어 죽으니까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자라고 추운 겨울 그렇게 부둥켜 안고 보내고 있습니다. 어떨 땐 가면 말단 직원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이 뭐가 안 돼 나가라고 뜨더라고. 그러면 제가 말단 직원을 잡고 이놈아 법이라는 건 사람 살기 위한 법이야. 이놈아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자기들 나가라면 어떻게 해? 그냥 제 명함을 주면서 이놈아 광명시장인데 가서 내 명함인데 주면서 광명시장 여기 오보라 그래. 광명시장 아들이 여기 들어놓으면 내버려 나가라 그러겠냐. 그래 쫓아보냈어요. 그때 광명시장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 장관, 여자 장관, 남자의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 양반이 지금 그 그때 광명시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장애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복지에 신경 써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을 그렇게 돕는데 그해 가을에 광명사랑집에서 소파 나가 봤어요. 아이들 손때가, 소파 나갈 때도 보니까 그 소파에는 아이들 손때가 묻은 반들반들한 은행을 한다고 편지 하나에 붙어,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 은행알이 사연이 어떠냐면, 여름엔 그 더운 여름 은행나무 밑에서 여름을 보내다가 가을이 되면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고 은행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은행알을 주워 먹어요. 그러면 은행나무 주인이 다른 건 몰라도 너희들 은행알은 너희들 주워 먹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만 뜨면 은행나무 밑에서 은행알을 줍습니다. 은행알이 꾸렁내고 많이 나잖아요. 발로 문질러도 안 되면 옷에 문질러서 옷이 꾸렁냅니다. 그 옷, 은행알을 줬다가 한 아이가 이거 김경장님도 보내자. 김경장님 오실 때마다 말씀을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하고 집회를 많이 해서 목이 잠겨 있는데 은행알 후라이팬에 구워서 드리면 성대 좋대. 이거 보내자 그래서 애들 손때가 묻은 반들반들한 은행알 한 대가 우리 집에 붙여왔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까 장로님 저희들 언덕처럼 기다렸던 우리 장로님 늘 오실 때마다 목이 잠겨있는데 은행알 후라이팬에 구워서 드리면 성대 좋대요. 장로님 이 은행알 구워주세요. 제가 그 은행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60평생을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죄 먹고 제 자식 먹여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식구들 먹여 사는 것밖에 없어요. 짐승도 자기 먹고 자기 새끼 먹여 살립니다. 제 60평생이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60평생을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제까지는 장애자 시설이 있는 것도 모르고 노인복지시설도 있는 것도 모르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은혜에서 돕는다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예우침을 주시네 하면서 울고 앉았는데 딸똘똘이가 갑자기 제가 울고 앉았으니까 아빠 왜 그래 왜? 왜? 그러더니 그 편지하고 은행을 들고 저들 방에 들어가서 딸똘똘이가 그 편지를 읽어보고 땅바닥에서 막 엎드려 우는 겁니다. 저는 그 은행을 안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저처럼요 제대한 장군도 죽으면 동작동 국립의자 묻힙니다. 동작동 국립의자 묻힐 때는 국방부 군악대 의장대 나와서 나발 불고 멋지게 행사합니다. 장군 장례식이라고. 저는 이 세상 떠나갈 때 국방부 군악대 의장도 부르지 않고 광명사령님 아이들 그들이 휠체어 타고 와서 그 애들이 불러주는 복음생활 찬송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제가 단단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들도 목사님 저 죽거든 국방부 군악대가 지금 부르지 말고 광명사회님 아이들 와서 찬송 좀 불러주세요. 딸들에게도 단단히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성 성도님 좋은 음식 먹고 즐기고 엔조이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요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여행하고 즐기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준 것은 오래오래 또한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제가요 별 두 개 달고 있을 때는 포항에 가면 예하부대 가면 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해병대 두 번째 얼어놨다고 막 나와서 밧돌로 총하고 나발 불고 환영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달, 두 달 모아서 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근육에서 일어나지 못한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마룻바닥에서 문 열고 들어오면 제가 왔다고 좋아서 막 장로님을 한답니다. 저는 함께 마루에 함께 들어와서 막 뒹굴면서 그걸 안고 기도하고 돌아올 때면 그리고 제가 할 전해주고 돌아올 때면 제가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도 건강 주시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요, 내가 먹다가 남는 것, 다른 사람 도와준 것 도와준 게 아닙니다. 짐승도 자기 먹다가 자기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 먹도록 버렸어요. 우린 그건 냉장고에 놔두고 다시 먹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잘라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그게 참된 도움인 줄 믿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구제입니다. 저 봉사입니다. 봉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오셨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봉사로 왔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잘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도우고 병 고쳐주고 그러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 다녀보면요. 아주 못난 교회가 있습니다. 못난 직분자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요 계급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런 직분이요 계급이 아닙니다. 그거 교회 직분을 계급을 알면 큰일 납니다. 그걸 교회 직분을 계급을 알면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 직분이 중하면 중한 만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군대입니다. 우리 해병대는요, 지금 장군이 저처럼 제대한 장군 말고 별을 달고 있는 장군이 몇 명이냐면 15명입니다. 현역 장군이.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장군이 11명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해병 장군 15명 중에서 예수 믿는 장군이 11명인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천주교 신자가 3명이니까 15명 중에 14명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불교 신자가 하나님 낀 게 있어요. 그놈 때문에 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해병 사령관이 계속 장로예요. 지금 6대전은 전도봉 장로, 5대전은 이갑진 장로, 그 다음에 4대전은 김명한 안수집사, 이철우, 그 다음에 이철우 장로, 그 다음에 이상로 장로, 그 다음에 요번에 철주가 신다고 됐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해병대는요, 장로가, 사령관 되면요, 반드시 대통령 모시고 하는 국가조창기에 대한 반드시 우리 해병 사령관을 대표기도 아니면 특별기도로 시킵니다. 그러면 대표기도가 특별기도 있는 그런 날은 하는 날은요 해병 사령관이요 군복을 입고 별을 달고 훈장을 부정적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요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강사를 치면서. 그러면 조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설교 말씀 보다가 그 해병대 사령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롭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저희 해병대 사랑하는 군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4대전에 했던 이갑진 장로에 대해서, 4대전에 해병대 사령관 했던 지금 이갑진 장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갑진 장로가 저보다 3년 후배인데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갑진 장로가 해병대 사령관이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저희 내외를 저녁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초대해서 이 해병대를 위해서 제일 많이 일 많이 하고 교회 장로인 우리 김경 장로님을 제가 사령관 대접해서 제일 먼저 내외를 저녁을 초대합니다. 그러고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그날 저녁밥 먹으면서 제가 이제 집회 다니는 얘기를 쭉 했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저는 중동부 교사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가 봐요. 그래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대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 3개 달 때까지 지금 20년 넘도록 중동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령관 하면서 중동부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주일날 또 전방 상황을 보고를 받으러 갑니다. 전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참 보고를 받다 보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 달린 군복을 벗어놓고 사복을 갈아입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급하니까 별 3개 담고 가는 걸 군복을 입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 학생들이요.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선생 별 3개 담. 그러면 그 다음 그 가슴 속에 성경 말씀이 심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을 3개를 달고 가르치는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갑진 장로가요. 이렇게 중동 교사로 이렇게 20년 이상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중동부 교사로 20년 이상 했더니, 이갑진 장로요, 아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2002년에 신나는 일이 있었죠?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가는 거. 그거,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가는데, 누가 잘했어요? 축구 감독 히딩크가 잘했잖아요. 근데 히딩크가 그렇게 잘하는 그 배우에 누가 있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전에 중국 교사였던 이갑진 장로가 그 배우에 있었습니다. 이 이갑진 장로가 군에서 해병대 제대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정몽준 위원이, 축구협회 회장을 했던 정몽주 의원이 가만 보니까 축구협회 부회장을 자기 밑에 부회장을 이갑진 장로를 시키고 싶어. 왜? 이갑진 장로는요 사관학교 다닐 때부터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거기다가 교회 장로고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이 예수 믿는 분이니까 이갑진 장로를 축구협회 부회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갑진 장로가 그 히딩크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사정을 다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청와대, 국가대표 선수 한번 하려고 그러면 청와대 전화하고 장관 전화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나라다. 당신, 그런 얘기 다 듣다 축도 밥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히딩크가 네덜란드에 와서 1년 반 만에 우리나라 사정을 그렇게 어떻게 잘하냐. 그래서 상황까지 간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태리하고 이거 난 다음에 그 히딩크가 그 사람하고 안고 운동장에 뛰는 거, 그 사람이 바로 이 같은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우리에게 일을 맡기지만 이걸 어떻게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시고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을 예비하세요. 귀하신 성도는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더듬거리고. 그런데요, 저는 단위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전하다가 이 자리에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도 이게 얼마나 제가 귀한 순간입니까? 오늘 또 제가 목숨을 걸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꼭 단위에 설 때마다 그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 못한 저를 들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축복의 눈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만 이걸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예물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즐거이 했습니다. 에스라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예물을 즐거이 헌금 드리는 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걸 즐겁게 드려야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제가 이것은 7대 실화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제일 서쪽 북쪽에 있는 도시가 워싱턴주 아니에요. 워싱턴주의 수도가 올림피아입니다. 올림피아 한인교회 박권사님 말씀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피아의 한인장로교회 박권사님은 이민 초기에 오셨어요. 이민 초기에 왔으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하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개척을 해서 열심히 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도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살만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어느 정도 부흥이 되니까 이 박권사님이요 콩팥이 쏘고 들어가는 신장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박권사님이 생각해보니 내 이거 뭐 수술하면 뭐하나 70이 넘은 때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맡긴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보험회사에 들어가 있었는데 건강보험에 들어가 있었는데 건강보험회사 가서 진찰을 하고 여보시오 당신들 이거 수술하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보험 해약해 달라고 그래 보험을 해약을 해서 돈을 4,000불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 올림피아 한인 장로교회가 건물이 없어가지고 건물 구입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건물 구입 헌금 교회 건물 구입 헌금을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다른 성도님들이요 야 저 박사님 죽을 병 걸렸는데 저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해가지고 그 뭐야 저 교회 구입 헌금 했다고 다른 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증인이 쓰던 건물 한 채가 올림피아에 나와 있었다.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내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교회를 마련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이후에 갔더니 박권사님이요 건강한 모습으로 싱글싱글 웃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병을 줘서 참 이렇게 교회를 마련하게 하고 병은 자동적으로 낫게 하더라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즐거이 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서 너희 집에 양식에 있고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않느냐 보라. 여러분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온전한 십일조를 바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 복을 주나 안 주나 너 시험해보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것 이 성경 말씀에 딱 한 가지입니다. 십일조는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십일조는 반드시 바쳐야 됩니다. 십일조를 제일 잘 바친 분이 누굽니까? 노펠레 장로입니다. 노펠레 장로님이 16살 때 생일날 아버지 록펠러 장로님 아버님께서 돈을 20불 줬어요. 요 사이에 뭐 20불이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그때 당시 20불은 참 많았거든요. 이 20불 주면서 이 가지고 얼마 너 공부도 하고 장가도 가고 더 이상 돈 없어. 록펠러 장남이 20불 받아놓고 6살짜리가 돈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많았지만 이 가지고 내가 장가를 가고 어떻게 공부를 하노. 아주 멍청하게 앉아있는데 어머니께서 너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모르겠습니다. 11조. 그래서 거기서 11조를 떼고 18불로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30달새 뉴욕에 절간 갑보 됐어요. 40달새 미국에 절간 갑보 됐습니다. 50달새 세계 절간 갑보 됐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줬는지요. 록펠러 장로님 기업에서 11조 과를 뒀어요. 그래서 40명 앉아가지고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록펠러 장로님이 젊었을 때는요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그 여자친구가 보니까 장래성이 없더래요. 요사이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 샥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록펠러 장로님 들고 차 불었어. 그 록펠러 장로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됐을 때 그 걸프렌드가 여자친구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록펠러 장로님 나이 50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 다 록펠러 장로님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들고 하나님께 충성해 줄 때 98세가 되도록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록펠러 장로님 제가 록펠러 장로님 축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비결이 많은 비결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비결이 축복받는 비결, 록펠러 장로님 축복받는 비결 첫째, 온전한 11조를 들 것. 두 번째, 예배드릴 때 앞자리에 앉을 것. 앞자리에는 은혜 손악비 안 내리면 뒤에 은혜 이슬비가 내리니까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앞자리에 앉을 것. 세 번째,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잘 모실 것. 이게 록펠러 장로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걸 말씀드리니까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아주 귀하신 장로님 한 분 생각납니다. 김성은 장로님이라고요. 해병대 사령관하고 국방부 장관도 했고 간증집회도 많이 하셨어요. 김성은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요, 국방부 장관하고 해병 사령관 하면서도요, 그렇게 하고 나이 80이 된 어른이요. 담임 목사님 나이 40대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요 하고 다니면 담임 목사 식당에 가면 담임 목사님 가운데 앉고 자기는 왼쪽에 앉고 자기 차에 타도 담임 목사님 오른쪽에 앉고 자기는 왼쪽에 앉고 그 다음에 빙판에요 좋은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40대 목사님 넘어질까봐 80대 장로님 옆에 팔짱 끼고 가고 있어요. 거대 과일 같은 거 이런 거요 뭐 추석 명절이나 이렇게 할 때도 절대로 그걸 그 운전수인데 시키는 법이 없어요. 직접 80이 넘으신 어른이요. 그 과일을 끼고 상자를 들고 현관까지 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이거 적지만 들어보세요 하고 그렇게 현관에서 주고 와요. 그런 참 귀하신 장로 아주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장로입니다. 그 장로님 집에 가훈이 있어요. 가훈. 집에 가훈. 가훈이 있잖아요. 가훈의 첫째가 록펠러 장로님 가훈, 저 축복받는 비결하고 똑같습니다. 가훈 1호. 예배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바칠 것.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을 것. 세 번째, 목사님 얼굴이 미워지거든 벼락 맞을 각오하고 회개할 것. 이게 그 축복받는 그 저 집에 그 김성은 장로님 집에 가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자세가 순종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충성된 믿음의 자세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랑과 화목의 자세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 참 이걸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종이 하나님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거나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보세요. 이 성경 말씀에 노아가 순종을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순종을 다윗이 순종을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한 사람 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사람 치고요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사람 치고 축복받는 역사가 없습니다. 순종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D12라고 해서 제자교육을요, 재작년에 6개월 동안 제자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걸 배워보니까요, 순종은요, 90%, 95% 순종 가지고 안 됩니다. 100% 순종을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세요. 그때 마음에 우러나는, 이걸 해야 되니까 한다. 그 가지고는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순종이라는 책을 배우면서 한 챕터를 일주일 동안 그 배우는데요. 그거 보니까요,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위임된 순종, 하나님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도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임된 순종, 위임된 권한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듯 목사님께도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모세가 있잖아요. 미국의 저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요, 아내 십보라를 나누고요, 여자를 택했어요. 어디 여자? 새카만 그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택한 거예요. 몰래 취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가요, 아내 십보라를 나누고 거기다 이방 여인을 취했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걸 누가 욕을 한지 아세요? 모세 형 아론하고 모세 동생 미리암이요, 욕을 한 거예요. 천막 속에서 저거 모세 저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저거 이방 여인 저거 지켜가지고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천막 속에 나오는 모세 저 아론하고 모세 형 아론하고 미리암을요, 너희들마 너희들 내가 세운 모세를 왜 인마 욕하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요, 모세의 동생 미리암은요,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달려보면요, 아주 그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요, 죽으라고 관장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 세운 그 목사님에게 대응을 하고요, 싸우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신림동에 가봤더니요, 신림동에 행복한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요, 참, 그 옛날에는 역사가 깊은 데서 교회가 성장 안 됐대요. 근데 그 목사님 오셔서 가가지고 교회를 5층 건물로 기가 막히게 짓고, 그냥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부흥해, 한 10배를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요 장로들이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실권 뺏길까봐요, 가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목사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모님이요, 1년 내내 저에게 문자 메시지 옵니다. 장로님, 지금 현재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하나님 기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장로님 기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장로님 기도해주세요 하면서 문자 메시지 1년 동안 보냈어요. 결국은 그런데요, 그 욕하고 비방하고 그 장로들이요, 그게 다 당황했어요. 다 죽고요. 깨운 다시 목사님께서 지금 그 교회에서 지금 행복한 교회에서 기가 막히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대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하지마 하지마 하고 깨우쳐주다가 정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배신 하나님이에요. 병을 걸리든지 죽든지 해가지고 반드시 그걸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 것이, 고쳐놓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진해 경화동이라는 중학교에서 대위 때 소령 때 서리집사로 했어요. 그런데 참 내가 이 부흥 은혜를 받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부흥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참 부흥해서 한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정복을 갈아입고 대위 계급자로 따르고 은혜를 받았어.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통성 기도를 하면, 앉아가 뛰어간, 요사에 같으면, 이자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 마룻바닥에 앉아서 통성 기도 하니까, 얼마나 뜨고 뛰었는지, 그냥 통성 기도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 앞에 보고 있는데, 저 혼자 뒤를 돌아보고 앉았는 거예요. 눈물 골목을 흘리면서.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우리 목사님을요 앞에 내보더니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손들었고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앞에 전쟁터에 내보내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아론과 홀이 손을 내려올까 양팔 들었잖아요. 이것 모양으로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아론과 홀처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 팔을 뜯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장로가 여섯 명인데 장로가 안 나와요. 그러는데 자 시간은 지나가고 목사님 손은 내려오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때 서리집사 바로 되자입니다. 휠 서리집사들 천대 띄엄띄엄 띄엄띄엄 뚜어뚜어 나가서 정복 입고 목사님 뒤에 손 들고 양팔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해병대 출신 중사 한 분이 중사 집사 한 분이 한 뻥 뚫고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어요. 위기를 넘겨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장로들이 당의실에 저를 오래요. 갔더니요 저보고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너 봐 김경집사 너 이놈아 그 아론과 홀처럼 그래 손드는 거는 장로들이 하는 거야. 너 이놈아 서리집사 갔다 오면 그거 한다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요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걸림돌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 앞으로 절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도 장로가 돼서 하나님께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로 되기 다겠다고 저 결심한 것이 그때부터. 여러분 그 중에서요 제일 선두로 섰던 게 누구냐면 백이동 장로입니다. 이 백이동 장로요 제일 괴수가 돼가지고 제일 괴롭혔어요. 그런데요 그 백이동 장로는요 그 아들 딸들 결혼시키면 자 쫓겨오는 겁니다. 아들들이 알코올 중독을 다 죽었고 결국은 나중에 그 해도 못된 것이 지금 현재 노숙자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요 대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대적을 하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저께 교회 짓는다고 방에 저 교회 짓는다고 저보고 욕했던 사람 있죠. 그렇죠. 여단장 어저께 새벽에 그죠. 결국 백년도 교회 지을 때 왜 핍박하고 욕했던 그 여단장 있습니다. 그 사람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영어도 잘하고 나오자마자 그 여단장 마치 나오자마자 그 바로 그 서울로 나오자마자 바로 제대했어요. 군복 벗고 나왔어요. 그리고요 급성암으로 6개월 후에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해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지마 하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디 병신이 되거나 안 그러면 죽거나 그렇게 해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가요 어저께 제가 강화도에서 교회 건축한다고 그럴 때 그때 제가 저를 모함하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때 그 모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 위에 제가 연대장을 했는데 사단 보안부대장이 했대요. 이름이요. 저 모함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그게 밝혀져가지고 중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고 제대했어요. 그 다음에요. 거기 또 한 놈이 했는데 사단 군정참모 법사가 주의했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6개월 후에 급성암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게 보면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니까 어린아이들이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야 저 대머리 간다 그러니까 그 욕을 하는 걸 보고요 암곰이 나와가지고 40대 외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특히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 특히 목사님들 괴롭히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 안 씁니다. 순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왜?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이 인간인 아담이 최초로 범죄할 때 뭘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부터 범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중에서 제일 미워한 죄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해서 죽으려고 그러면 교만하면 돼요.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하나님 앞에 대들고 목사님 앞에 대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대들고 하는 그 교만이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한 사람도, 아무리 사랑한 사람도 건방져주고 교만해지면요, 그 사람은 버립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요, 임금으로 세웠어요. 기름 부어가지고. 근데 그 사울이 임금되자마자 교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로 그냥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구약성에 보면요, 우시아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양반이 16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임금을 얼마 했냐면 5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16살에 임금이 됐을 때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형통케 하고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고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강성해지고 잘 되니까 요 우시아 왕이요, 요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 하는 일, 그런 일을 왕에 올라가가지고 제단에가 향단에서 불을 붙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보시고 속에 들어있는 내가 잘났다 내가 요거 한다 그런 교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려서 우시아 왕은 나중에 왕궁에 못 들어가고 별궁에서 죽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건방져지고 교만해지면 버립니다.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직분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가지고 건방져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그날 버립니다. 특히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교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제가 매일 돌아보는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건방져지가 아닌 거 아니냐.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건방져지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만 안 합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해도 제가 건방져지고 교만해지면 그날로 하나님께서 가만 그렇게 건방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하는 범죄가 교만입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이 교만이 참 무서운 죄입니다. 죄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교만이에요. 인간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앞에도요, 잘났다 그러면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잘났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잘났다고 떠들어보세요. 네 잘해봐라 그 상도 안 합니다. 직장에 가서 잘났다 그러면 상대 안 합니다. 그 다음에요, 어디 동료 간에도 잘났다 그러면 상대를 안 해요. 우리, 저희 사관학교 동기들 중에서 해군에 간, 동기 하나가 별두개 산 친구 하나가 있어요. 박재동이라고. 이 박재동은요, 앉으면 앉으면 내가 왕년에 뭐 했냐고 하고 잘났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동기생들 모여가 저녁밥 먹으면요, 테이블에 앉으면 박재동 테이블은 아무도 안 가요. 왜? 앉으면 왕년의 얘기 들어야 되니까. 이 학문은요, 어떻게, 지금 강남에서 잘 사는데요, 강남에서 아파트에 내려오면요, 그 아파트에 사람들 다 들어가버려요. 잡히면 강남, 왕년의 얘기 들어가야 되니까. 누가 남의 얘기 잘났다 그런 건 누가 얘기 들어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 그러면 잘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법도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영예를 얻고 높여준다 그랬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났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고 내가 뭐 있는데 그러고 그러면 잘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께 축복하는 비결이 그렇지 않아요.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서 영예는 성도는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송곳도 뾰족하면 뾰족한 것부터 먼저 부러져요. 칼날도 날카로우면 날카로움부터 녹이 먼저 썰어요. 나무도 큰 나무부터 먼저 잘려요. 제가 군에 근무해보니까요, 높은 사람도 잘났다 그러면요, 그 밑에 근무 안 하려고 그럽니다. 높은 놈이 똑똑하고 잘나면요, 그 밑에 근무하면 골치 아파요. 밑에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놈도 잘났다 그러고 똑똑한 놈 있으면 그놈 데리고 쓰려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 세상은 약간 부족한 것처럼 좀 덜 떨어진 것처럼 약간 모자라는 것처럼 저처럼 살아가야 좀 더울 줄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숲이 깊어야 사람도 머물고 새도 머물가지 반란 가져보세요.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죠? 잘났다 그러고 어디 앉아가지고 지가 잘난 척하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비위 맞춰주면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제가 저의 간증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해병대를 갈 때 자 가보니요 뭐 고향 사람도 없고 시골 저희 선배도 없고 해병대를 들어가 보니까 방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해병대 장교가 돼서 그 경쟁이 심한 해병대 장교 생활을 어떻게 하냐 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저는 13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배운 게 뭐냐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늘 얘기하기를 겸손하게 살아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주변에 좋아한다. 그걸 가르쳐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저희한테 겸손을 가르쳐줬습니다. 너 기호이 어디가 인마 잘난 척하지 마 인마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가 나 있는 돌은 정을 맞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야 인마 어디 가가지고 잘난 척하지 마 인마. 이것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몸에 조금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군대 생활하면서 우리 사람 보면 무조건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대합니다. 밑에 사람 보면 동생처럼 자식처럼 애끼면서 했더니 참 도울 줄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해병대를 올라가자마자 해병대 제일의 깡패를 만났습니다.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냐? 야, 좀 손 좀 봐야겠다 싶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도망 못 가게 방문부터 잠가. 그리고 서랍 속에 가죽장갑 빼가 끼고는 패기 시작하면 야인시대 왜 전두하이 김두하이 그 사람 패듯이 깨구리처럼 쫙 뻗어야 장갑을 벗는 거예요. 이런 깡패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필승 김경수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깡패로 바라봤지만 저는 한 번도 그분을 깡패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대하니까 그 깡패도 함부로 주먹을 못 쓰더라고요. 특히 겨울 때가 기침 굴룩굴룩 하면 제가 외출 나갔다가 약방에 가가지고 감기약 사가지고 쟁반에 얹고 물 따뜻하게 데펴서 작진장님 아침에 기침하는 거 보니까 감기 드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방에 감기약 사왔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깡패가지고 감기약을 먹거든요. 감격을 해가지고 야 김경희 저놈 멋있다. 인격적으로 돼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보라고 앞으로 저놈이 김교희 저놈이 나중에 해병대 살면 돼가지고 우리 해병대 이끌고 나갈 거라고. 그렇게 깡패가 PR을 하니까요. 보통 사람 PR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해병대 깡패랑 깡패를 다 모셨어요. 그래서 그 깡패들이 막 그냥 PR 해가지고 계급 올라가고 진급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이 세상 살면서 이제까지 70평생을 살고 그 다음에 3천 번이 넘는 집회를 다녀봤지만은 내가 복받는 비결하고 내가 망하는 개념을 확실히 가졌습니다. 내가 복받는 비결이 뭐냐? 나를 낮추고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 설 때 도울 자리 많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망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 고집부리고 분란 일으키고 열심히 일하라 그러는 목사님 마음 앞에 폭폭 찌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모님 마음 아프게 호흡에 펴고 열심히 일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물어뜯고 그럼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요 그런 사람 치고 복받는 역사가 없어요. 저는 벌써 가가지고 교회 가서 하도 많이 다니니까 3천만을 넘는 집회를 다녔으니까 가보면 벌써 저는 10분만 지나가면 압니다. 아 이 교회가 어떻구나 사람들을 보면 거의 압니다. 보면요, 가보면 벌써 잘난 척하고 막 사람 괴롭히고 그런 사람 치고 복받는 역사가 없습니다. 가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사찰집 사람, 저 사람 교회 청소한 사람이야. 나중에 그분이요 장로고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집사면요 그 사람은요 복도 복을 받고 있고 그 후손도 복을 받고 있고 그 집안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잘난 척하고 떠들어대고 괴롭히고 그래서 복을 받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돕고 힘주고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십니다. 보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는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그 부한애동 해가지고 막 교회 분란이 있고 그런 데가 아주 끽끽거리고 안되고 같이 협력하면 같이 죽어요. 그 다음에 충성된 믿음의 사슴입니다. 충성된 믿음의 사슴은 여러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예화를 제가 하나 드리면 하와이에 갔더니 하와이에 장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공항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차를 보니 독일제 벤츠를 탔어요. 이야, 저 독일제 벤츠 이거 목사님 사셨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전문사님 사셨다. 전문사님 그럼 뭐 하세요? 기업 장사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조망조망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슈퍼마켓 때 일을 하셔요. 그러니 교회에서 뭐 건축 헌금하라 그런지 헌금하라 성경 헌금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하는데 이 양반은 못하는 거예요. 이 전문사님이. 그래서 전문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젊어서 각오를 했대요.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일 다른 걸 제대로 못하는데 헌금을 못하는데 내가 일생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젊어서부터 적금을 넣어서 30년 넘도록 적금을 넣어가지고 그해 가을에 그 적금을 타서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목사님 독일제 벤츠를 사준 거예요. 그럼 정원사님 뭐 타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나중에 오시기도 보세요. 그 정원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주차장 차를 몰고 온 거 보니까요. 70이 넘은 어른이요. 중고차. 그것도 마우라가 터졌는 걸 붕붕붕붕 몰고 왔어요. 정원사님 저 김장로입니다. 아이고 우리 김장로 왔구나 하고 내리는데 어머님 같은 모사님. 그 모시고 와가지고 늘 앉는 자리에 앉혀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첫날 집회하면서 아버지인데 몽둥이 맞으면서 골방에 기도하는 그 장면부터 정원사님 우시기 시작하는데요. 손수건 내가 계속 울면서 은혜 받는데 저도 그렇게 울면서 전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첫날 집회 끝나고 나니까 정원사님 하신 말씀이 장로님 내가 오늘 은혜를 하도 많이 받아서 가슴이 벌떡거려서 못 견딥니다. 장로님 오늘 그래서 내일 새벽 집회 못 나올 것 같은데 늦었지만은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드시면서 제 은혜 받은 거 약간 깔아쳐놓고 나가야 내일 새벽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 같은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갔습니다. 첫날 집회 끝나고 늦게 정원사님 집에 딱 가니까요. 응접실에 들어가니까 응접실 벽에다가 아들 딸 사진을 붙여놓고 있는데요. 연세 많은 어른들 왜 응접실에 아들 딸 사진 붙여놓고 있잖아요. 딱 붙여놓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에 제일 가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에서 전부 다 1등이에요. 그 아들 딸들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정원사님이 이렇게 충성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복 주셨구나.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만 바로 서시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녀들 몸속에 수억만 개 세포가 있는데 몇 가만 암 걸리면 암으로 죽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자녀들 암 걸리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뉴욕이고 LA이고 시카고 들고 뛰는데 거기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감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바로 서시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분이 있어요. 잘못하는 게 뭐냐?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께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겁니다. 다음 네, 예, 이것도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긍정적인 믿음의 사실을 기뻐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는 제가 어저께 저희 약 첫날 첫날 저녁에 제가 약점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붙게 한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 약점을 더 축복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한다. 이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떠 열 것이요 마음 부담이 부담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교회 일입니다. 여러분요 교회 뭐 집회를 한다든지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교회 어떤 성교의 일을 한다든지 안 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숙반 놓고 하는 것은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특히 긍정적인 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계획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거 이렇게 특히 교회를 할 때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된다 하는 것으로 그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화목입니다. 사랑과 화목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도 말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그러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귀하신 성도님들 일상생활 하면 어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가슴을 폭폭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가슴을 호흡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을 물어뜯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말로 설득을 시키면요. 말이 점점 더 많아져요. 억압으로 놓으면 더 튀어요. 사랑으로 녹여야만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성에 보면 원수가 추리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수를 갚는다 그러죠. 그죠? 원수는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르친 법도가 원수가 배가 고파하면 먹을 걸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먹을 마실 걸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신 성도님 돈 많다고 행복해요? 아닙니다. 권세 있다고 행복해요? 아닙니다. 명예 있다고 행복해요?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공개하고 오손도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이런 예화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경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랑을 내가 가까운 데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다 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갑니다. 저는 특히 이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요. 요사에 같이 추운 겨울날 새벽기도 가면 막 5리터를 찬바 입고 갔다 오면 찬바람이 심심 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데가 어딨냐? 저희 딸돌 둘이 방에 들어갑니다. 딸돌 둘이 방에 들어가면 딸돌 둘이가 침대 차고 있어요. 그러면 딸돌 둘이 침대 머리에 갔다가서 딸돌 둘이를 가슴에 안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딸돌 머리를 이렇게 가슴에 안아요. 그러면 딸돌은 귀에는 뭐가 들려요? 아빠 심장 소리가, 심장 뛰는 소리가 펑펑 하고 들립니다. 그럼 딸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우리 미영님 위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며 모든 사람을 도와주면서 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앞날 평탄케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고 나면요. 세상 없이 고원이 힘들어서 잠들었다도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도로 저희 딸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안고 기도하는데 별도로 불러서 얘기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요 잘못되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안고 기도해 보세요. 그 자식 잘못되는 거 밀어내도 잘못 안 됩니다. 그거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요사이 핸드폰 교회 와가지고 예배들이 다 들고 나가서 길을 나가는 거 그런 데 쓰지 말고 다 멀리든 시카고에 있든지 LA에 있든지 뉴욕에 있든지 아들아 기도하자 딸아 기도하자 얼마든지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두 달 동안 외국 나와 있지만은 매일 여기 끝나고 나면 여기 새벽 집회 마치고 나면 한국엔 저녁입니다. 저녁에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딸 둘둘이하고 저희 아내 김원사 바꿔서 하나하나 전부 다 핸드폰으로 전화합니다. 저 핸드폰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어제 집회를 나거나 안 그러면 대전 강의 내리거나 반드시 해가지고 안고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납니다. 남편이 아침에 안고 기도하고 가는데 기분 나쁘지 않은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준 건 요거다 넣어놓고 살라고 하나님께 준 것이 아닙니다. 베풀라고 준 거예요. 한쪽에서 베풀면 또 한쪽에 베풀고 또 한쪽에 베풀면 또 한쪽에 베풀면 정말 살만 나는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여보 사랑해요 하고 목을 딱 끊어놔 보세요. 그날 출발하면서부터 신납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안고 기도해 저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 돈 들어갑니까? 사랑을 실천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부흥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나오면 다섯 명 이상에게는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아 김 집사 이번에 한 번도 안 빠졌지 집에 은혜 받으니까 화색이 좋아졌구나. 그 머리 어디서 했노? 헤아스타일 기가 막히구나. 아, 그거 옷 어디서 맞췄노? 기가 막히네.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칭찬을 해주면요. 우리 설사 아닌 제1층에게는요. 부흥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위로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러면 막 물려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역사가 깊고요. 역사가 깊고 그 다음에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먼저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탁 부르트고 앉아가지고 부르덕고 모양으로 인상수가 앉았으면 그게 부흥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민생활에 바쁜데 바깥 이민생활도 살기 힘든데 교회 와가지고 먼저 믿는다는 사람들 그 직분자로는 그 사람들한테 비위 맞춰주고 신앙생활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갑니다. 그 교회는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과연 처음 온 사람들 그 다음 가끔 오시는 분들인데 관심 갖고 그래야 됩니다. 교회 가가지고 그죠? 못난 교회들 가면 그러죠. 자기는 그 늘 아침 전담으로 만나고 늘 만난 사람들은 뭐예요? 끼끼끼끼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가끔 가다 오신 분이나 처음 방문한 분들은요 소외감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좋아하시기로 다시 가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 늘 만나는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람, 가끔 오는 사람들하고 관심 가져주고 칭찬을 가져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교회는 붕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인도의 깐디가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인도는 기독교 종주국이 됐을까 그랬어요. 사실 깐디가 영국 유학 갔을 때 영국 교회를 갔어요. 가니까 인도 사람이라고 동양 사람이라고 깐디를 쫓아내보냈어요. 깐디가 문 밖으로 쫓겨나가면서 다시는 내가 교회 안 간다 그 밝게 끝났어요. 여러분 귀하신 성도님들 여러분 모습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거나 가끔 오시는 분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저는 참 이렇게 집회를 나가기 때문에 본교회 거의 못 갑니다. 한 달에 4주지만 한 달에 한 주 내지 두 주밖에 본교회 출석 못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늘 제일 먼저 갑니다. 우리 교회 출석한 날은 적어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전에 갑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제가 제일 늦게 옵니다. 예배된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다니면서 처음 오신 분들 가끔 만나는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특히 군인 남편 만나서 갓 결혼해 온 신부들 얼마나 서먹서먹해요. 군인 남편 나와가지고 군인교회 왔으니까 그럼 거기 가지고 손잡고 힘드지? 그래 남편 계급 올라가고 군인교회도 정해들면 괜찮아. 참고 해라. 그러고 오면서 저는 꼭 교회 갈 때 주머니에 사탕을 넣어가지고 갑니다. 소탕을 손에 쥐어주면서 손을 꼭 쥐어주면 아버지 같은 장로가요 그렇게 손을 만져주고 그러면요 웁니다. 울어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한 달이 집회 다른 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본 교회 못 나가지만 참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새벽마다 성도님들이 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할 때마다 저 김경장님 지금 미국에서 지금 집회하고 계신데 은혜스럽게 목회할 수, 집회할 수 있도록 해주 하면서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종이 이런 참 아주 빡빡한 스케줄을 하여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가 베풀어야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부르트 환자가 있는데 누가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도 부르트 환자가 대우받으러 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져주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대장을 하거나 연대장을 하고 지원할 때는요, 아마 여러분 성도님 생각할 때 저 김장로 저거 저 험한 인상에 굵은 주먹 가지고 해병대 생활하면서 무지무지하게 애들 병사들 두드러 패을 거야. 아닙니다. 저는요 저희 부하 장병들을 안고 기도하고요 우리 부대를 강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사이 같은 추운 겨울에요 어제 보셨죠? 강화도 같은데 전방에 보초를 서면요 숨이 콱콱 막힙니다. 왜? 강화도 앞에 뚝에 보초를 서면요 그 앞에는 한강이 그 넓은 한강이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겨울에 강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건너편은 이북입니다. 이북의 연백평양에서 불어오는 북풍이 마음먹을 입고 서있어 숨이 콱콱 막혀요. 저녁밥 먹고 잠을 잘라 그러면 창문이 우르르 큽니다. 아이고 바람이 왜 저래 부노? 저 전방에 보조선은 우리 부하 장병들 얼마나 저거 추웠고 잠이 안 옵니다. 그럼 옷을 주워 입어요. 내가 이렇게 잠 못 잘 바에는 내 부하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옷을 주워 입습니다. 그러면요 요사이는 전방에 나가면요 뭐 먹을 높은 사람이 먹을 걸 가져가야지 빈손으로 가면 안 좋아합니다. 그 요사이 또 정부들이 뭘 좋아하냐면 초코파이 좋아해요. 그것도 또 오리온 초코파이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오리온 초코파이 하루에 몇백 개 들어가면 돈을 감당을 못해. 그러면 요사이는 경량급식 보리쌀하고 쌀하고 나오면 요사이 젊은이들은 쌀밥은 좋아하는데 보리쌀을 안 좋아합니다. 그 보리쌀이 창고에 10가만 남아 20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설마다 봐라. 저 방가만 들어 나가서 강화 시장에 가면 시장 가면 왜 빙빙빙 돌려가 펑 가는 거 있잖아요. 그 펑티가 마다리 보다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 펑티한 거 집사에 실어라. 그리고 전방에 나가면 보통 연장 좀 되면 막대기에다 가지고 씌워가지고 지공이라고 쓰고 합니다. 저는 34년 동안 군대 생활하고 별두에 달고 나올 때까지 지공이라는 몽둥이를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걸 듭니까? 따뜻한 손이 있고 사랑했는데 똑같이 장갑 끼고 나옵니다. 나가다 보면 요사이 집차 타고 나가다 보면 요사이 슈퍼마켓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겨울에 슈퍼마켓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호빵. 찜통에 귀위 무릉무라는 호빵을 보면 전방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 부하 장군들이 생각납니다. 운전병 세워라. 그래가지고 집차 세워놓고 아주머니 이 찜통에 있는 호빵 이거 뜨뜻한 거 다 주세요. 그래봤던 4만원 5만원 밖에 안됩니다. 비닐봉지에다 다 해가지고 큰 비닐봉지에 가서 집차 싣고 전방을 나가면요 밤에는 두 명이 보초를 섭니다. 철물 쓰고 총물로 메고 방한복 입고 벌벌벌벌 떨고 서 있습니다. 제가 나가면 핍성 그립니다. 일어나 기도하자. 두 명이 서니까 두 사람 목을 끊었습니다. 우리 김해병 최명 부모님을 끊어서 이 천전방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님들과 오가는 소식 좋은 소식 오게 해주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막에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끝나고 나면요 세상 없이 권위 잠들었던 놈도, 불교신자 아니라, 뭐, 불신자, 세상 없는 놈도 기도 끝나고 나면 다 아멘합니다. 그럼 만져줘요. 만져주는데 겉에 만져주면 정이 안 갑니다. 단추를 끌고, 제 따뜻한 손으로 가지고 가슴팍을 만져줍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같으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은 아직 한국 정세는 괜찮습니다. 너 임마, 이거 왜 동네 입어 얇은 거 입어 너? 너도 수상 거 두터운 동네 빨았나? 아닌데 있습니다. 지금 추울 때 두터운 거 입고 덜 추울 때 얇은 거 입어야지. 다음에 두터운 거 입고 나온나이? 하고 가슴팍을 만져주면 아버지 어머니가 만져준 것도 더 좋아합니다. 그래. 내가 나오다 보니까 너희들 생각나서 호빵 싸왔다. 이거 호빵 식기 전에 먹어라. 뜻한 호빵을 손에 쥐어주면요. 애들이 그 호빵을 주고 웁니다. 그래요. 연양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식기 전에 먹어라. 그리고 내 펑뚝이도 가져왔다. 이거 펑뚝이 이거 한꺼번에 먹으면 밥맛 없어지니까 졸릴 때 조금씩 먹어라. 하면서 철봉에다 펑뚝이 담아서 밥 먹여줍니다. 그래서 강화도 오른쪽부터 왼쪽 끝까지 오면 날이 훤하게 됩니다. 그 긴 긴 밤을 밤새도록 다녀도 추운 줄 모릅니다. 지친 줄 몰라요. 다음번에 아이들 기다리는 걸 생각하면 지친 줄 모르고 왼쪽 끝에 오면 날이 훤하게 되니까 자 우리도 아침밥 먹고 낮에 일 해야지. 그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전방에 나가기만 나가면 애들이 막 뛰어옵니다. 이등배고 상등배고 쫄배고 다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저들 이쁜 짓 했는 거 자랑하려고. 보통 높은 사람 집차 나타나고 높은 사람 나타나면 다리 밑에 숨고 숨속에 숨고 그러잖아요. 다른 부대는. 근데 저는 나가기만 나가면 애들이 그 사이에 뛰어나와서 저들 이쁜 짓 한 거 자랑하려고 막 뛰어나오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가면 연장님 어제전에 저기 가위라도 해먹었습니다. 응 그래. 그러면 저를 끌고요. 식당에 가가지고 어제저녁에 먹은 가라에서를 퍼줍니다. 그럼 애들 보는 앞에서 먹어요. 야 이거 맛있구나. 누가 그랬노? 남영이 그랬습니다. 남영 너 일어나 보자. 너 가라에서 참 잘 끓는구나 하고 등거리 두드러주면요. 진짜 잘 끓는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래서요. 정말 그 다음부터는 사격대고 응변대고 내보내게 내면 전부 다 1등하고 옵니다. 우리 연장 1등하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대대장 연대장 지휘관 할 때마다 우리 부대를 당할 부대가 없었습니다. 체육대고 운면대고 무슨 경기에 내보내면 전부 다 1등하고 그래서 우리 해병대에서 제가 제일 강군 우리 부대가 강군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대 같으면 군대 같으면 몽둥이로 패고 과무 치르고 그렇게 하면 그게 강한 군대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리더십 중에서 통솔법 중에서 최고의 통솔법이 사랑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사랑을 가정에서, 거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실, 하시는 삶을 사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줄여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어떤 거라고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예물 드리는 거 이걸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해야 된다고? 순종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충성된 믿음의 자세로 사랑과 화목의 자세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내가 천국 가는 건 물론이요 이 세상에 살 때도 자녀들의 문제, 명예 문제, 권세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범사가 잘 때는 귀한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참 기도가 부족했는지 오는 날 좀 그날 첫날 저녁에 집회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줄여서 말씀을 많이 우리 교회에서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후일로 이렇게 집회하는 것을 그 CD를 우리 목사님께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그걸 어디 가가지고 한국에다가 전화를 하면 그걸 또 한국에서 붙여주는 분이 계세요. 저 CD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셔도 되고 해가지고 오늘 요번에 집회 때 제가 다 못 전하지 못하더라도 귀하신 성도님들 나중에 CD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면 더 은혜를 좀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들으시면 그렇게 필요하시면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귀하신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참 특히 새벽 시간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와주신 귀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사랑만 받고 갑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님 이렇게 귀한 생애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사랑을 받고 갑니다. 부정한 좋은 갚을 길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고